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새로운 헌신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한 세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기 마지막 구절에도 33절 보시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 여호수아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이유는 이제 한 세대가 마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특징적인 것이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마지막이 요셉이 죽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사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그럴 때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애굽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싶고 머물고 싶어 하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이 자기가 내내 살다가 묻힐 땅이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다. 그것이요 얼마나 엄청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을 사모할 때 요셉은 애굽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거나 살아갈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셔서 반드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가실 때가 올 거다.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죽어요. 그리고 요셉은 미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그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왔다고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요셉이 출애굽할 때 그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 13장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셉의 기대, 요셉의 소망이 성취가 된 거죠. 요셉은 애굽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묻혔던 거예요. 요셉의 믿음, 또 요셉의 소망이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31절을 보시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본문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여호수아가 죽은 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경험한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사는 날이 끝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시대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을 다 기업으로 주고, 그리고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다 받았어요.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요 복은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제대로 듣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23장에서는 백성의 장로들과 모든 관리들을 불러다가 설교하고, 그리고 24장에서는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가지고, 세겜에 부른 이유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말자 제일 중요한 싸움, 일종의 그 전형적인 싸움이죠. 여리고와 아이성 싸움을 승리로 이끈 뒤에 모든 백성을 세겜에 다 불러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절반씩 세워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거기도 그 기념물을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만 사랑하면 섬기겠다 다짐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될 거다. 그런데 여호수아 안에 일종의 노파심 같은 게 있었어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23장 24장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권면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다시 율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기념물을 또 세워요.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히옵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큰 돌을 세웠어요.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돌을 세우는 길가를 건너고 난 뒤에 12개 돌덩이를 가져와서 기념물을 세우는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기념물을 많이 세워요. 왜 기념물을 세우느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이 돌이 증거다. 이 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말을 다 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돌멩이가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짐을 해요. 어제도 다짐했지만 오늘 본문도 보시면 20절부터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섬긴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23장 24장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지난번에 제가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구절이 네 가지가 있는데 건너라, 싸우라, 나누라, 섬기라 하는 네 가지 단어가 여호수아의 핵심이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22장부터 22장에 돌려보내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르벤 갓 므낫세 맞은발을 돌려보내면서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23장에는 관리들 불러다가 24장에는 모든 백성을 불러다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정말 큰 소리치면서 다짐하죠.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경고하실 때 베드로가 큰 소리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다짐하는 것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큰 소리를 쳐요. 뭐 큰 소리를 치는 거는 쉬운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평생 그 다짐, 그 믿음, 그 헌신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 앞에 불려온 사람들은 조금 입에 발린 말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23절 보시면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여호수아가 죽기 전부터 이미 이방신들을 모시고 사는 이방신들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오늘 본문 보면 11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미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가나안 민족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도 못하고 함께 살고 뭐 이러면서 아마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미 그때부터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니들이 진짜 내가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네가 정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네가 정말 그렇게 다짐하고 있으면 네 말대로 그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막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막 돌멩이 세워가지고 이 돌이 증거다 뭐 이렇게 큰 소리는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음 아프게 백성들을 불러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피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튼 우리는 몰라도 여튼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가 이미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다는 것은 정말 분명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요즘 이 탄핵 상황에서 이 불의를 조직적으로 편드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른 삶을 떠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나오는 영화의 악당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시대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몰상식한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영화나 드라마가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 시대 제일 몰상식하고 제일 위선적인 사람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의 악당은 다 기독교인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런 추악한 이미지가요.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수십 년 아니면 지난 백여 년 동안 만들어진 이미지가 그런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를 읽고 있지만 이미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따라가다가 실로 성막 무너지고 다 이방 문화의 포로가 되고 뭐 이런 거 우리 사사시대를 보는 것처럼 이미 한국 교회는 사사시대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건지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의 종이 되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며 헌신하는 새로운 헌신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굳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